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난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7일간 휴전을 실시하고 인도적 지원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집트와 스페인, 뉴질랜드가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시리아 내전을 7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알레포 내 반군과 정부군이 장악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공습과 포격 등 어떠한 무기 공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휴전은 종전의 휴전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같은 반군 단체들에 대한 공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2015년 12월 결의에 담긴 정치적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새 헌법 제정과 선거 실시 등을 담고 있지만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모술 탈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모술 탈환이 완료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 힘겨운 싸움이지만 확실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어떻게 그때까지 모술 탈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주도 연합군이 ISIL 소탕 지역을 장악하는 현지 경찰과 국경수비대 등 여러 군데에 훈련과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이 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기상 악화와 ISIL의 완강한 저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 회담에 진전을 바라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수십 년 된 현안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정부 여당 모임에서 오는 15일 일본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영유권 분쟁 문제를 솔직히 논의하기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와 의료기술에서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앞세워 2차 세계대전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4개 섬 영유권 분쟁에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핵합의 이행은 관련국들의 국내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은 모든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중요한 것은 핵합의에 대한 견해차나 그 같은 가능성이 불거졌을 때 약속을 존중하고 선의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절차가 악화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파타 측이 완벽한 협상 대상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리아와 이라크 등 주변국 상황이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전 공화당 경선 후보를 차기 정부의 주택도시개발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성명에서 카슨 지명자가 명석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도 열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카슨 지명자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낙관론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생동감이 넘쳐나는 도시와 한적하고 여유로운 전원마을.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젊을 때는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많은 대도시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관광정보 제공업체가 전 세계 주요 18개 도시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의 시카고시가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시카고시는 좋은 음식점과 주점이 많고요. 주변에 명소와 구경거리가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생활비나 주거비가 비싸지 않아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위는 호주의 멜버른시인데요. 가장 살기 편한 곳으로 꼽혔고요. 그 뒤를 이은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가장 사교적이고 외로울 틈이 없는 도시로 꼽혔다고 하네요. 미국의 뉴욕은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차지만 생활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런 평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흥미진진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잔뜩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6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MYMP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Say You Love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Don't you know that I want to be more than just your friend. Holding hands is fine, but I've got better things on my mind. You know it could happen if you'd only see me in a different light. Baby, when we finally get together, you will see that I was right. Say you love me. You know that it could be nice if you'd only say you love me. Don't treat me like I was size. Oh, please love me. I'll be yours and you'll be mine. If you'd only say you love me, baby, things would really work out fine. Don't you know that I want to be more than just your friend? Holding hands is fine, but I've got better things on my mind. You know it could happen if you'd only see me in a different light.
was right. Say you love me. You know that it could be nice if you'd only say you love me. Don't treat me like I was size. Oh, please love me. I'll be yours and you'll be mine if you'd only say you love me, baby. Things would really work out fi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 정부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 전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것을 중국이 항의하자 문제없다는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서 재항의한 건데요. 이 전화통화를 놓고 양측 간의 공방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마테오 렌치 총리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정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기오염이 극심해진 중국에서 급기야 2만여 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던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엄정한 입장은 전 세계가 아는 바이고 미국 측과 트럼프 당선인 팀도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하면서 미국의 새 정부가 타이완 문제에 변화를 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긴밀하게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의 새 정부가 타이완 문제에 변화를 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난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양측 간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요 대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중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중화민국, 이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끊은 지 37년 만에 양측 정상급 인사가 통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요. 통화 사실이 알려진 당일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타이완 측이 일으킨 장난질이라고 말하면서 이 외교관들이 잘 쓰지 않는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태 수습을 희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의 주장은 미국 새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은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타이완 총통의 통화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격한 반응을 보이자 트럼프 당선인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장비를 파는데 축하전화조차 받을 수 없다니 흥미로운 일이라고 적은 건데요. 이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표시한 겁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의 비판 성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이 입장에 대한 재항의 차원이고요. 이 통화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여서 이 향후 미국과 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은 별 문제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미국과 타이완의 지도자가 전화 통화를 한 건 이게 그렇게 큰 일인지 중국은 거듭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 공산주의 본토 정부와 자본주의 타이완 당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양안은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에 자리 잡은 이후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뒤로는 이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중국 외교의 대전제가 자리 잡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것은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것은 본토의 중국 정부라는 겁니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일이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물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외교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이 중국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죠.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왔습니다. 이 중국을 불법 수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지적재산권 무시 등의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해서 필요할 경우 45%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 관계를 재검토해야 될 블랙리스트 국가의 1순위에 중국을 올려서 대중 압박 정책을 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번 일의 파장 계속 커지는 모양새군요.
네, 전화 통화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실제로 타이완에 다가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완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헤리치디 재단 소속 연구원인 스티븐 예이츠 미 공화당 아이다호주당 위원장이 내일 타이완을 방문해서 닷새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예이츠 위원장은 차이 총통과 비공개 회담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닉 체니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예이츠 위원장은 이 타이완 관영 정책 연구기관인 위안진 기금회 초청으로 열리는 외교안보 관련 비공개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이 아직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 측과 중국 정부 간의 어떤 마찰인데요. 자, 그렇다면 백악관, 현재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뉴욕타임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통화 다음 날인 토요일 일부 아시아 국가의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백악관에 접촉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대북한 제재 확대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우리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의 관심사는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것이 미국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테드 크루즈 그리고 톰 코튼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일을 적극 옹호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가운데 상당수를 뒤집을 태세여서 곳곳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또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두 나라의 통상 마찰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란 핵 합의 파기 그리고 쿠바와의 관계 개선 재검토 등 트럼프 새 정부가 예고한 외교 정책 변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헌법을 고치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부결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상원의원 정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여서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해서 이 정치적인 효율성을 높이자는 골자로 마련한 이탈리아 개헌안이 어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59.5%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마테오 렌치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일로 이탈리아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탈리아는 지난 2009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직도 이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초에도 이탈리아 금융권의 부실 채권 위기가 닥쳐서 대다수 은행들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에 총리가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정치 경제적인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 은행 부실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의 파장이 이탈리아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까지 퍼질 전망입니다.
예, 실제로 이탈리아 개헌안 부결 직후에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네, 오늘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개헌 국민투표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직후에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유로와 달러 환율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 장중 1.0506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국제경제 전문 매체들은 1달러로 1유로를 등가에 살 수 있는 유로 달러 패리티 시대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달러와 가치 상승세가 이탈리아발 불안 심리에 재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탈리아의 경제 불안 상황이 유럽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불안하게 운영해오던 이탈리아 은행들이 곧 줄줄이 파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탈리아 은행 최대 8개가 한꺼번에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탈리아 증시가 최대 2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경제 공동체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의 연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한 EU와 활발한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미국과 아시아권으로도 파장이 확대되게 됩니다.
예. 자,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그 뒤로 반대파들이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렌치 총리의 사임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제1야당 오성운동의 페베 그릴로 대표는 그간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이른바 이탈렉시트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6월 현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인 격변이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로존이란 EU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는 19개 나라들을 말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중국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중국의 대기오염의 심각성 문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기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중국 동북부 최악의 스모그, 이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면서 여행객 2만여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고, 또 외국에서 장거리 비행 후에 중국에 도착했지만 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착륙을 하지 못한 비행기들이 공항 주변에서 2시간 넘게 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역 최대 공항인 청두에 있는 샹류 국제공항에서 이런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당국은 이날 새벽 1시 30분부터 공항 전역을 폐쇄하고 비행 지연 적색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항 운영은 지금은 재개된 상태인가요?
예, 지금은 일부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공항 폐쇄 10시간 만인 어제 정오 직전에 일부 활주로 이용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가시거리가 짧아서 일부 항공기만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착륙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편 간의 운행 시차를 크게 잡아야 했고요. 또 운행률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후에도 상황이 이어지면서 취소 항공편은 점차 늘었고요. 이 샹류 공항에 체류하는 여행객 수만 2만 명을 넘겼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네, 특히 올겨울 중국에서 스모그가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요.
네, 오늘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과 허베이, 텐진을 비롯한 수도권과 랴오닝, 허난, 산둥, 산시 등 7개 성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스모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해당 성에 포함된 60여 개 시당국도 동시에 경보를 내놨는데요. 이 중국 중앙정부의 환경보호부는 이들 지역에 1급 긴급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지난달 이후 전국적으로 난방이 시작되면서 스모그, 이 공기오염 빈도가 부쩍 잦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 베이징은 내일부터 또다시 이 스모그가 찾아와서 이번 주말께나 다소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경선의 경쟁자였던 벤 카슨 박사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4명으로 압축됐던 국무장관 후보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차기 행정부 인선 작업에 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또 미 육군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지나는 송유관 건설을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지난 11월 미국의 실업률이 4.6%로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이 벤 칼슨 박사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성명에서 벤 칼슨 박사에 대해 매우 명석하고 지역사회와 가족을 강화하는 데도 열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칼슨 박사와 함께 이 도시재건 계획과 도심지역의 경제회생에 관해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다면서 카슨 박사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낙관론에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했고요. 또 카슨 박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경쟁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네, 이 공식 발표는 오늘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카슨 박사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은 이미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슨 박사는 지난달 말에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흘렸고요. 당시 트럼프 당선인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카슨 박사는 또 며칠 전에 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측과 진지한 얘기를 나눈 뒤 미국 도심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곳으로 만드는데 자신이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런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려서 입각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벤 카슨 박사 지난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1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올해 65살이고요. 예일대학교와 미시간 의대를 나온 뒤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의 이 최연소 소아신경과장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면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공직 경험은 없지만 지난해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뒤 한때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트럼프 후보를 뛰어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예비선거가 시작된 뒤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지난 3월에 결국 이 경선 하차를 선언했고요. 그 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된 장관 내정자들 가운데서는 유일한 흑인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지금까지 아시아계나 여성은 여러 명 있었지만 흑인 내정자는 없었는데요. 이 흑인으로는 카슨 박사가 처음입니다. 카슨 박사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시의 빈민가에서 성장했는데요. 앞서 카슨 박사는 도심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도심 빈민가 출신 환자들을 많이 치료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 도심이 약하면 강한 국가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새 정부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국무장관 인선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앞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밥 코커 연방 상원의원 이렇게 네 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다시 후보군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켈리안 코네이 씨는 국무장관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거론된 네 명 외에도 다른 후보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인물들이 이 국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이 볼튼 전 대사는 처음에 이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주요 후보군에서 빠졌던 경우인데요. 다시 이 국무장관 후보로 부상한 거죠.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볼튼 전 대사를 만났는데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도 이 볼튼 전 대사가 국무장관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유타 주지사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헌츠맨 씨, 대형 석유회사 엑손의 최고 경영자인 렉스 틸러슨 씨도 국무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 행정부 인선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잇따라 경고를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긴 뒤에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려고 한다면 35%에 달하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내 직원들을 해고하고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운 뒤 미국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기업은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 외국으로 나가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되죠?
네, 지난 2000년 이후 500만 개에 달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가 싼 멕시코 등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 같은 현상을 막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에어컨 냉방기 제조업체 캐리어사와의 합의에 따라서 이 캐리어사가 일자리 1000개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남기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주에서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 송유관 건설에 항의해서 몇 개월에 걸쳐 시위를 벌여왔었는데요. 마침내 그 뜻을 이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관할권을 갖고 있는 미 육군 공병대가 미주리 강 안해를 지나는 송유관 건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육군 공병대는 어제 성명에서 이 송유관이 우회하는 경로를 찾는 것이 책임 있고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위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호했지만 이 송유관 건설 사업을 벌여온 회사들은 이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송유관 건설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약 1900km에 달하는 이 송유관은 이 노스다코다주를 비롯해서 4개의 주를 지나는데요. 이 37억 달러 규모의 건설 작업으로 현재 이 노스다코다주의 미주리강을 지나는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이 스탠딩 록스 원주민 인디언들은 이 식수원인 이 미주리강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또 송유관이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을 지난다면서 지난 4월부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네. 자, 오바마 행정부가 앞서 이 송유관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네, 이 육군 공병대가 육군부 소속인데요. 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에 다코다 액세스 송유관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 육군이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 우회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결정을 이번에 내리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승인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아직 이번 이 육군 발표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특히 또 트럼프 당선인은 이 다코다 액세스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송유관 건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합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노동부는 지난 금요일 지난 11월 미국의 실업률이 4.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달 실업률 4.9%에서 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미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인다는 증거라고 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실업률이 5%면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두 달 연속해서 그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이유가 복합적인데요. 일부는 일자리를 찾았고 일부는 은퇴했고 또 일부는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17만 8천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이 경제 전문 업체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신규 고용이 18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죠.
네,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서 고용이 늘었습니까?
네, 일반 사업 분야에서 15만 6천 건,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 정부 분야에서 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문 분야와 의료 분야 고용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제조업계와 소매업계 고용은 줄었습니다.
네, 이 9월과 10월 수치는 어떻게 조정됐는지요?
네, 두 달 합쳐서 2천 건이 줄어든 것으로 수정됐는데요. 9월 신규 고용이 당초 20만 8천 건으로 나왔는데 19만 1천 건으로 낮게 수정됐고 10월은 14만 2천 건에서 16만 1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미국의 신규 고용은 한 달 평균 18만 건인데요. 지난해 평균이었던 22만 9천 건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좋은 수치란 평가입니다.
네. 임금 상황은 어떤지요?
네, 이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앞서 두 달 연속해서 올랐는데 지난달에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달보다 3센트 떨어진 25달러 89센트로 나왔는데 0.1% 전달보다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임금이 2.5% 올라갔습니다.
예. 자,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이 다음 주에 만나는데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열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11월의 실업률 수치가 이 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번 주에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주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고 하겠는데요. 지난달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준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예, 자, 연준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1년 만에 올리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연준은 7년 동안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2006년 이후 9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던 거죠. 당시 연준은 앞으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 점차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했는데요. 3년에 걸쳐서 1%포인트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은 경기가 안 좋으면 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 또 경기가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이자율을 높여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의 노래입니다. 당신과 단둘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To You Al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could find a love within.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약칭 GSOMIA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무엇인지, 또 이 협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GSOMIA란 뭔가요?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은 보통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GSOMIA라고 하는데요. 국가 간에 서로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 수위나 제공 방법,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은 각국의 상황과 협정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면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총 33개 나라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맺게 됐고요. 일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등 6개 나라에 불과했다가 이번에 한국과의 체결로 7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한일 GSOMIA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한국과 일본이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입니다. 양국 협정은 총 21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어떻게 교환하고 보완 유지할 것인지, 또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와 파기 방법, 분실과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사비밀은 누설됐을 때 국가 안보에 미칠 위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데요. 1급은 치명적인 위험, 2급은 현저한 위험, 3급은 상당한 위험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급 이하의 군사 정보만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고요. 이후에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한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일 GSOMIA 추진 과정.
올해 이제 이걸 더 길게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가 최초로 이제 제기된 게 89년에 절치기 먼저 사실은
한국 사안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들으신 대로 한국과 일본 간의 GSOMIA 추진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먼저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일본 측의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별 진전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번에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다시 추진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코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길에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고요. 그해 6월에 양국은 협정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또 협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 등에 따라서 협정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됐고요. 이후 양국의 합의는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올해 박근혜 정부가 다시 일본과의 GSOMIA 협정을 추진했는데요. 지난 9월에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쥐소미아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쥐소미아를 다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양국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고요. 결국 지난 11월 23일에 협정을 공식 체결합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 쥐소미아를 일본에 제안한 지 27년 만의 일입니다.
한일 쥐소미아를 둘러싼 논란.
그만큼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난 2012년에 추진했던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발언 잠시 들으셨는데요. 한국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또 24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서 쥐소미아 체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본도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양국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두 나라가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또 서로에게 득이 되는 수준의 2급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지 상대가 요구하는 모든 군사 비밀을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독자적으로 맞서기에는 정보 습득과 감청 능력이 약하다는 자체 평가입니다. 현재 일본은 북한 전역을 통신, 감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두 나라가 북한의 위협 억제에 대해서 협력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3자 협력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자주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자신의 군대를 가지려고 했고 그리고 그 군대를
하지만 한국 안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요. 과거 일본의 식민 통치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일본의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적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해 일본이 안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과거 전범국가였던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에 우려하는 시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서둘러서 협정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이전 정부들 때부터 추진되어 왔고 또 필요한 협정이라고 해도 이렇게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에 대해서 일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만큼 반대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입니다.
Ever had someone do something out of the blue? Well, what does that mean? Out of the blue. Let's find ou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ut of the blue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Listen carefully.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Are you serious?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네, 본문에서 마이크는 토니에게,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야, 어떡하지? 오늘 역사 시간에 쪽지 시험 있는 거 방금 알았어.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필기한 거 점심시간에 꼭 같이 복습해야 돼. 라고 하자 토니는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뭐라고? 쪽지 시험? 쪽지 시험을 본다고? 무슨 말이야? 라며 놀라고 있네요. 그러자 마이크는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우리가 듣는 역사 수업을 제프는 아침에 듣잖아. 그런데 그 시간에 잭슨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을 치게 했대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토니는 Are you serious?
뭐? 진짜야?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선생님은 절대 예고 없는 시험은 치게 하지 않는데.
Well, I guess our lunch 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아휴, 그럼 점심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겠구나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Are you serious?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이죠. If something happens out of the blue, it happens suddenly when you're not expecting it. 네, out of the blue는 갑자기, 난데없이 라는 뜻인데요. 아무런 조심도 없이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I just came up with an idea out of the blue.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Are you serious?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Today's phrase, out of the blue, 갑자기, 난데없이, out of the blue,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1년 12월 5일 오늘 주피터 교향곡 피가로의 결혼 등을 작곡한 음악의 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35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1756년 오스트리아의 한 궁정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난 모차르트는 5살 때 처음으로 소곡을 작곡하고 8살 때는 교향곡을 작곡하는 등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에 궁정 바이올리스트였던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를 데리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지를 돌며 아들의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모차르트는 오페라, 교향곡, 교회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고 후에는 빈 고전파 양식을 확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장송곡 레퀴엠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1791년 오늘 숨을 거둡니다. 36도 채 안 되는 짧은 생을 사는 동안 무려 600여 곡이 넘는 곡을 작곡한 모차르트. 그는 현재까지도 천재 음악가, 음악의 신동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33년 12월 5일 오늘 미국의 유타주가 금주법을 무효화시키는 수정헌법 제21조의 36번째로 비준함으로써 14년 동안 지속돼온 미국의 금주시대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36번째는 미국 전체 주의 4분의 3을 넘기는 분수령이었습니다. 14년 전인 1920년 1월 미국 의회는 미국 내에서 알코올을 제조하거나 운반,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금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도시화에 거부감을 가진 농민들, 여성단체,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이끈 조직적인 금주운동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금주법의 시행으로 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금주법 시행 이후 술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술의 밀거래 또한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주법으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하자 1932년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베트 대통령은 금주법을 폐지하는 수정헌법 제21조를 내놓게 됩니다. President Roosevelt in the cabinet room, the White House is about to sign the long-awaited beer bill. 그리고 1933년 오늘 유타주가 36번째로 이 법안을 비준함으로써 역사상 유례 없던 금주 시대는 그 막을 내립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